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년소 한 마리를 드리되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유명 돌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루의 시작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여름이 되면은 교회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다시 한번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조금 더 인사 한번 나누시죠. 평안하셨는지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베이스 한 분 맞으시죠? 네, 오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스 우리 기선정 씨 혼자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7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7번의 그 절기 중에서 맥추절을 중심으로 화두로 먼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개의 절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뒤에 우리 추성형제가, 그렇죠. 추성형제가. 7개의 절기인데요. 1월 14일은 유월절. 그 다음날은 무교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은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또 7번. 그러니까 7749. 그 다음날은 50일에 지키는 77절 혹은 맥추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지키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날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7개 절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그 40년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절기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일곱 가지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본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민수기의 본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 또 어떤 본문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가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에 읽은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칠칠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승호 형제 금방 15절 여기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일까요? 아까 이스라엘 일곱 절기 중에서 그게 이제 1월 16일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고요. 그로부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로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 7일을 몇 번? 일곱 번. 그럼 77, 49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곱 번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보니까 일곱 안식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까지 합하여 다 합하면 며칠이 됩니까? 50일을 계수해서 뭘 해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곱 번에 일곱 번이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보리와 밀을 드렸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적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처할 집도 없고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이 그렇게 나그네로 떠돌면서 그 만나만 그렇게 먹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거처할 집도 있고 마실 우물도 있고 농사 지을 자신의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의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뭐냐? 이게 칠칠절, 곡 맥추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칠칠절, 그건 이제 날짜를 세워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드렸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을 또 다르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같은 날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이게 같은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일 만에. 그러니까 열흘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순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은 다섯 개의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 신약으로 가면은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의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뭐 칠칠절이 되었든 오순절이 되었든 이때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확의 절기였는데 여러분 수확의 절기 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그 룻과 보아스의 그 로맨스가 시작되는 계절이 이 계절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해졌거든요. 그 성경 속의 절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만이 아니라 각종 실과들도 무르익기 시작하는 때이기에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즐겨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신명기 8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혹시 승호형제 있습니까? 한번 신명기 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신명기를 쓰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기에는 밀이 있고 보리가 자라는 땅이고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자라고 석류가 나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이 나고 꿀이 생산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넉넉한 땅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은 자기 집과 회당을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장식하고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한 곡물과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 행렬을 이루어 성전으로 가져간다. 이게 이제 성경 속의 절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운데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은 많은 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칠칠절, 맥추절, 이 의미가 담긴 일종의 초여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을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절기는 감사절기를 드릴 때마다 맥추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감사절기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절기는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칠칠절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28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고 계신 분. 민수기 숫자를 세는 성경입니다. 민수기의 숫자를 크게 몇 번 셉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애굽했을 때의 사람들의 숫자와 또 이제 2세대가 들어가게 될 숫자를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죠. 처음 숫자와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마쳐지고 광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2세대의 숫자를 세는 성경. 그래서 백성들을 세는 성경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민수기 이제 후반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 애들입니다.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얘기들 그 사람들을 얘기한 얘기들인데 민수기 28장 그리고 민수기 29장을 이렇게 읽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르는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8장 26절에 보면은 쭉 절기가 나오는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쭉 절기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28장 29장이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러이렇게 제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공부를 좀 해볼까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 민수기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의 중심적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스라엘 진영의 구조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때 이스라엘들이 어떤 군영으로 어떤 진영으로 움직였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큰 진영이 있습니다. 수백만이 가죠. 수백만이. 근데 이 진영의 구도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장막이 있었죠. 딱 장막이 있습니다. 텐트로 된 장막. 그러면은 그 장막이 딱 있고요. 중심에 그 장막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장막을 딱 둘러싸고 누가 있을까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딱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장막이 딱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딱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감당하더라고 레위인 제사장 얘기를 딱 둘러쌌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렇게 둘러싼 곳은 이 공간은요 일종의 안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 많은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공간적인 질서를 만드는 데에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가 왜 필요했냐면은 출애굽 1세대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이때 광야를 지날 때는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환경과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근데 이때 막 죄가 들어오고 혼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붕괴의 위험을 지켜주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시각적으로 딱 그 구도를 만들고 날마다 그 구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면서 그들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 갈래 외에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40년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 20살 아래에 있었고 광야에서 태어났었던 이스라엘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요 민수기 앞부분의 강조점은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적인 질서였는데 민수기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 공간의 질서가 시간의 질서로 딱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한 해의 주기를 어떤 주기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제물을 드릴 것인가,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 이 얘기를 민수기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다른 서제목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질서의 균형이에요. 1세대에는 공간이었는데 장막이라는 2세대에는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1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던 그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매일매일 흐트러짐 없이 받아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진영의 어떤 구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도로 만들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분명 생존의 위협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막 만나도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날아다니고 이런 시각적 인도를 받아가기에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뭐 다른 게 있어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텐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다른 이름은 아까 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면은 2세대의 고민은 뭐냐면은 너무나 풍요로운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풍요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의 타락한 문화와 그들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만으로도 그들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가나안의 그 문화와 가나안의 그 타락한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시각적 구조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각적 구조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시각적 구조가 아니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구조로 이스라엘 정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그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서도 시간적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얘기입니다.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그 풍요의 땅,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지만은 그 위험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각종 제사를 정해진 규범에 따라 드림으로 공간의 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와 혼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간적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붕괴를 막아주시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28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마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28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보면 혹시 작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안식일 일주일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초하루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까처럼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민수기 28장 29장의 이 제물과 제사는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렇겠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그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자 이제 유대 공동체는 더 이상 이 회당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회막이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공간적 성소가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공간적 성소 속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켰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공간과 시간이 이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는 공간적 성소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이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적 성소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공간적인 성소가 있었는데 이 절기가 이제는 시간적인 성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제물 제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간적 성소를 시간적 성소로 바꾸면서 계속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시간의 성소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성소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의 성소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는데 그러면은 안식일만 주일만 시간의 성소를 만드는 날인가?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을 넘어서 일상의 모든 삶, 일상의 모든 시간을 성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성소로 바뀌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시간인데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런데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똑딱 똑딱 이렇게 지나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은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냥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달라요. 이게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간, 영적인 시간이고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를 제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속에서 7량의 시간을 넘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상태와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그냥 크로노스를 살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카이로스로 딱 바뀌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질적인 시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시간, 이겁니다. 이게 딱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분주한 시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셨거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김태형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이곳에 이전하고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스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의 인도하심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 공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바뀐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가 대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하여 보고 있는, 이 몇 주 동안 계속하여 보고 있는 첫 교회의 특징입니다. 첫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뭐 괜찮죠? 안 푸석푸석하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그렇지만 삶이 푸석푸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삶이 왜 이럴까? 뭐 만지면 푹 부서질 것 같고. 네. 삶이 푸석푸석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무겁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을 잃어버리거나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일도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막 이쁜 거 화려한 걸 보면 막 눈이 막 돌아가.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도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하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본문을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땐 창피하지 못 물어보고 다 가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초대교회가 풀어했었던 신앙적 숙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막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막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확신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썼던 사가들이 막 성경을 쓰는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을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초대교회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비단 2000년 전 그들만의 질문이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는,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왜 우리들의 가정에는, 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요, 사복음서 제자들의 이 질문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참 이런 우리 주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은 너무 진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또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말고는 없다. 기도 말고 없다.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2기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난 1기사역의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건보다, 일보다, 사람보다 기도의 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 말씀도 주셨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일으키셨습니다. 초창기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많은 자매들이 종양으로 고생했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막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습을 인도하셨던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지나갔던 그때의 그 순간들은 힘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의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는 그 큰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기도의 사람들이 하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마름은 저의 갈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갈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기 사역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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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한숲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겸손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몇몇의 기도의 헌신자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한숲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가 이제는 매일 기도함으로 이 이기를 시작하는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할 건가 말 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할 건가 말 건가는 고민할 것이 안 됩니다.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도 좋고 새벽녘도 좋습니다. 정 바쁘면 점심시간에 일부를 떼서라도 할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이 마우스가 두 번이나 멈췄는데 이게 왜 멈췄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두 번째 배터리를 갈았는데 이게 새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지 밖에 나와 있는 걸 갈았더니 또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새벽에 새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멈추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은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은 10분 결심하십시오. 이제 30분을 결심하고 30분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을 결심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저녁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 그렇구나, 한석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다른 기도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겠다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리레이 기도 벽에 딱 붙여놨는데 이게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월요일날 몇 시에 한 시간 기도하겠다, 화요일에 몇 시에 기도하겠다. 리레이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직장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십시오. 매일 저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기도의 결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1년에 또 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1년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후에 혹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살 거라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의 기도밴드에 그 정창균 목사님의 기도 영상을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감동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로 평생 살아도 몇 번 아프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평생 살아도 목사로 살아도 몇 번 안 됩니다. 정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은 그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의 거장이라는 박윤선 목사님도 늘 기도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3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제가 개척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아공에 있을 때에 3일 금식하라 그러셨습니다. 개척하고 개척 1년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3일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3일씩 이렇게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를 계획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십시오. 하면요 막 배도 고프고 집중도 안 되고 또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밥 안 먹고 힘도 없고 집중도 안 되지만은 그 기도의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만 느끼는 독특한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획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정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어떤 특별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한 3일 뒤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면은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누가 가장 겁을 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싫어하고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할 겁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준비했을 때는 그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력이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망망대해 그냥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가뭄은 더 이상 성령의 물줄기를 탈 수 없도록 우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기사의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 한숙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해 보이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공동체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짐으로 시간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거룩과 성결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제가 새벽까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저에게 주셨던 그 기도 중에 주셨던 분명한 약속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공동체를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 매일 아침마다 앞으로 이 교회 앞에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세워질 그 공동체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가 받기 위해 기도하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풀리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네가 나에게 질문하라.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질문하고 또 나에게 집중 또 질문하라. 그러면 나는 말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약속을 지난 7년 동안 너무나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 각각의 성도의 사정을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엎드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각 가정을 향해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기 전에 제가 각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가정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깜짝 놀랄 만큼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 또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그 공동체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장소는 바뀌었지만은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8년째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일단 한 시간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 한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잠도 오고, 어떨 때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이 싹 일어나냐면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있어야 됩니까?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 앉아있어라. 그래야 성도들이 복받는다. 너는 통로다. 너는 통로다. 네가 거기 앉아있어야 된다. 너는 거기 앉아있어라. 너는 앉아있어라. 여러분, 제가 3일 금식기도 말씀드렸는데 3일 금식기도는요 너무나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3일 정도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3일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게요 3일 금식하는 데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고통 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3일 이렇게 하면은 참여 하잖아요. 기도하고 결심하고 3일 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적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44살이었을 겁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3일 금식하라, 세워질 교회를 두고. 근데 제가 두려웠습니다. 금식이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옆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금식하는지. 그냥 그렇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그때 하면서 영적인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한 성령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영적인 홍해를 건넜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말씀도 알고 지금까지 그냥 기도도 했지만 3일을 금식하고 이 시간을 건넜더니 영적으로 이런 시간이 있구나. 제가 그때 성령에 대한 또렷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저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살 때입니다. 비록 방언을 받지 못했지만 일주일 동안 방언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방언 준다는 얘기를 듣고 20살짜리 신학생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나무뿌리를 붙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았지만 일주일 금식할 때 20살짜리 청년이 일주일 금식할 때에 저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이제는 세상이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제가 기도함으로 끝장내 볼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 형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저에게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질문했습니다. 그 형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가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기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형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고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드리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절, 기도의 영이, 이 예배의 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갈증으로 주님 그분만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뚜렷한 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한숲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